우리 예,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따르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강단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 오늘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그한 사람을 찾는 그 모든 근거와 과정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그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가치, 강단에서는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세,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라고 했거든요. 예, 말씀은요, 여러 가지 세상에 우리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될것 같은 여러 어떤 격언이나 그런 좋은 교훈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에 제 동기를 넣거나 제가 뭔가 제 의도를 집어넣는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그러나 좀 부족하고 그 표현이 연약할지라도 저의 중심이 정말 말씀을 붙잡는다면 아무리 그 표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말씀은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잘 전했더니 전도가 되더라는 사람 단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발음도 안 좋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용 전달력도 별로 없는데 중심 가지고 말씀에 붙잡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요, 많은 신앙인들에게 마지막 선택으로 하나님이 선택된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게 유익이 되고 득될 만한 거다 하고 다 무너져서 아무 힘도 없고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죠. 모든 걸 잃은 채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많이 어리석죠. 많은 걸 상실한 채로, 많은 걸 빼앗긴 채로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많은 신앙인들이요, 너무 많은 자기의 기준 속에서요, 말씀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가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몸부림치다가 그 끝에서 말씀 붙잡는다니까.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육신적으로 속으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진리입니다. 1.1핵도 그 결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1.1핵도요, 틀림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 말씀을 두고 내 기준을 집어넣을 생각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대 진리인 말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선택을 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의 기준을 둘 때, 많은 사람들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상처, 과거라는 상처에 딱 잡혀요. 눈앞에 현실의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당연히 있습니다. 그 계획성이 투철하고 뭔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 그런 성격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와이프 같은 사람. 여행 계획 안 짜면 안 움직여요. 짜증내요. 근데 저는 일단 가요. 시동 걸고 갑니다. 얼마나 그 부분에서 이렇게 답답해 하던지. 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안 맞는 걸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함, 두려움, 아픔 이런 거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삶의 기준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이렇게 중소기업 회장님이죠. 그래봬도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억대 연봉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하루하루 자기 회사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돈을 수억을 쥐고도 그걸 보면서 아,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약 속에 있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저는 그 자유로운 사람 최근에 몇 명 만나봤어요. 목사님 저 정말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 이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세우셨음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세계복음화 할 거야, 전도할 거야, 선교할 거야. 그 사람은 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이미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신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좀 어렵습니까? 표현이요? 여러분 표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나요? 예. 제가 우리 그 딸아이한테 밤 따라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까마득하게 입고 있었는데 어제 쉬는 날 뭐 할까? 그러니까 밤 따라 가자고 하더라고요. 하필 제일 피곤할 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가가지고 밤 땄거든요. 공주 가서 밥 땄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은 어떤 말이라는 건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삶을 움직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은 사실 의지할 만한 것도 없고 신뢰할 만한 것도 없어요. 반드시 배신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이 믿음 가운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요. 누구도 우리의 삶을 두고 가, 불을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충청도는 그렇게 물어본다면서요. 가요, 부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가, 불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요. 말씀만 붙잡고 갔을 때 그들이 노예의 신분이든 감옥에 가든 또 포로로 끌려가든 속국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발걸음과 그들의 삶과 호흡을 통해서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이게 정말 세계복음화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만남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만남의 축복. 오늘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한 몸이 되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어요. 당장 되게 청춘 둘이 만나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있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요 잘못된 만남, 잘못된 연합을 추구하고 있어요. 교회들이요 생각만큼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한때 모든 나라가 막 전쟁과 여러 가지 문화에서 낙후되어 있을 때는 교회가 앞장섰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요, 많은 것을 주도하고 많은 각계각층에서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을 보면요, 오히려 다른 이단 사이비들한테 다 밀릴 정도로 교회들이 뭔가 그 흐름 속에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뒤늦게라도 이 교회가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막 젊은이들 모을 수 있는 그런 막 시끌벅적한 밴드 만들어가지고요, 신나는 찬양하죠. 수천 명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제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도 청년들 어마어마하게 모인다고 그렇게 광고하고, 제가 가보니까요, 청년들이, 저는 그렇게 그런 청년들의 소리로 찬양이 교회가 꽉 차는 걸 처음 들어봐서요,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횡령하셨나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풍비 박살이 났다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막 쌤통이다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안타까웠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청년들이 당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좀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대전에 있는, 특별히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교회 또 옆에 큰 교회는 한 3, 4년 전에 거기도 목사님이 횡령하셔가지고 부목사님 3명이서 공중분해 해가지고 성도들 딱 쪼개가지고 나가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선택하는 방법을 보면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이제는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다른 종교와 타협합니다. 이게 WCC거든요. 서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WCC가 공산주의면 나는 이거 목사직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막 천주교 신부들도 오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분이 진짜 목사가 맞나? 목사를 그만두고 안국을 떠났어요. 저분은 목사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품기 위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동성애 다 품어버려요. 동성애를 품으란 말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이거 죄야,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이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사랑이랍시고요, 동성애 자체를 교회가 받아들여요. 예수님까지도 동성애자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대전에 몇몇 교회들이 있었고, 서울에서는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반려동물 안수기도예요. 서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개를 안고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개가 짖는데요, 누구 쫓아내지 못해요. 이 사람이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면 쫓아내지 못해요. 예배 시간에 개가 계속 짖고 막 고양이가 돌아다녀.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개를 안고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영혼이 있어야 그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또 해줘야 돼. 상처받고 교회 나갈까봐.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개를 안고 예배를 들으셔가지고 진짜 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말씀드렸더니 다행히도 금방 알아듣고 이제 밖에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개가 밖에 있다고. 그거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또 올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 겁니다. 답이 없는 자들이 몰려들 거고요. 온갖 이단 사이비로 헤매던 자들이요, 교회로 몰려들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 당장 우리 주변에만 해도요, 정신문제로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질비한데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 할 때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헬라어가 그런데,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행한 사람을 사도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로, 제자로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신 만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이 종이 리브가를 찾는 거예요. 사실 만나기 전에는 몰랐죠. 한 여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삭의 배필이 될 그 딱 한 명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거죠. 예.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말씀 앞에 충성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 우리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행복으로 이 행복을 전할 사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는 어쩌면 현장에 리뷰가를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린 찾아야 됩니다. 예.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는 이런 제자들이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만남에는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은 너무 쉽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 중심, 나의 유익 중심, 나의 성공 중심, 심지어는 결혼과 연애조차도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만남 속에 세계복음을 함께 할 사람, 이거 말고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근거해서 만나면 이 모든 만남은요 사랑이든 뭐든 아무리 표현을 그렇게 해도요 계약밖에 안 됩니다. 왜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 안 된다 그럼 바로 손절하는 거죠. 더 손해보기 전에 가정도 사랑도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난 건요 어떤 동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불신앙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교단에 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교단에 있는 신학교를 바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사실 권유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맞나? 결과적으로는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정말 전도운동을 위해서 내가 이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인했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단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갱신시키시고 정말 내가 동기가 없다면 그 일에 다시 주역으로 나를 세우실 건데 내가 이런 다른 생각을 해야 되나? 잠깐이지만 그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제가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떠났어요. 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오직 복음으로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딱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또 다른 만남을 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딱 움직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에게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거는 뭔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다른 길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뭐라도 해야 돼 하면서 무슨 신학교를 저한테 추천을 딱딱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이 우리의 방법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나고 또 이 복음의 공동체를 만나겠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20대 중반에 결혼이 미친 듯이 하고 싶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정록전 사님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렇게 딱 되어졌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주변 동기들이 계속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쫄린다고 그러죠. 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5명 낳을 거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낳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소개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워낙 또 발도 넓으니까 막 목사님들한테 제발 저 결혼해야 된다고 막 이상하죠. 좀 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막 돌아다니니까 소개는 들어오는데요. 다 사모님 하기 싫대요. 그래서 그렇게 막 공을 들이고 막 했는데 결국 사모님이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헤어졌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기회가 왔어요. 이제 사실 담임 목사님이 힘써주셔가지고 이제 차려놓은 밥상에 제가 반만 딱 얹으면 돼. 결혼하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딱 했더니 싫대요. 야, 하늘이 무너지는 거 있죠.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아무것도 안 돼. 2년을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집에 왔을 때 저희 그 부모님께 안 됐습니다라고 한마디 하고요. 완전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깨 축 쳐져서 방에 들어가면서 저 이제 아무나 만날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이제 제가 실망한 걸 알고 위로는 해주시겠지만 위로해주시려고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셨거든요. 방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막 한탄했어요. 저 결혼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말을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나 아무나 만날 겁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저 좋다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니까 상관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꿈꿔왔던 목사가 그거밖에 안 되냐 가치가.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라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고서 가만히 앉아있는데요. 제가 먼저 던져놓고서 제가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거 있죠. 저는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뭐 세계복음하고 이거 다 거추장스러운 그런 말들일 뿐이고 진짜는요 그냥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남들 하니까 제가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현장 뛰었어요. 그동안 제가 막 미루고 막 온갖 다른 스케줄 때문에 미뤄왔던 스케줄 다 정리하고 우리 그 중고등부 랩런트들 그때 사역을 풀로 뛰었어요. 그때 차도 없어가지고 버스로 대전 전역을요 밤 11시까지 12시까지 계속 뛰었어요. 정신없이 뛰고 한 7, 8개월 동안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네,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이요 계속 생각이 나요.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이거 이 수준입니까? 내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 이거 계속 계산하는 만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그 축복 속에 계획 속에 있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 한 명을 사귀더라도 그렇게 사귀어야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만남이 있습니다. 올바른 만남은 먼저 우리의 신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 그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말씀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 있죠 여러분. 전도가 됐다 많이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도 사실 CCM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아, 이 하나님이신 이 만남을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쓴 곡이 만남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사랑과 어떤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주권 가운데 만난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부신자, 신자, 또 예비된 자, 복음 듣기 위해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제자 될 사람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은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관계 전도를 잘하고 사람 관계를 내가 성격 좋게 해가지고 잘했더니 전도가 됐더라. 그 전도는 사실 제자를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제자 세우는 증인이거든요. 영원한 제자 후대 세우는 증인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만남의 과정을 봐야겠습니다. 오늘 엘리 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주인이죠. 가게 되는데 먼저 말씀 앞에서요 결단합니다. 결정이에요. 자기 인생을 결정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갔어요. 자기가 왕족으로서 바벨론은 아무리 포로로 끌려와도 왕족이면 인정해줬거든요. 굉장한 좋은 특권을 줍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그 특권들을 다 거절하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뜻이 내가 이런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말씀 앞에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뜻을 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에셀에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도록 그곳에서 고향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원래 거주하던 그 땅에서 그 신부감을 찾아서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걸 가지고 약속한 거였죠. 이 종에게 너에게 신부감을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고 또 그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요. 뭐라고 하냐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 말은 이 성기 밑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할례와 좀 비슷한 건데 굉장한 이 생명을 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testify라는 내가 그 증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원래 그 어원이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요 정확하게 믿음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한 거예요.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닌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말씀을 붙잡는 데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아침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그날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우리의 삶은 올바르게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 복종하는 거 있죠. 말씀 앞에 절대 복종. 그리고 토를 달지 않고요. 24장 10절에 보니까 순종하고 그 땅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끊임없이요 묵상하고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 저에게 물을 주는 여인, 그리고 제가 지금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여인을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부인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여인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24장 12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 이런 여인을 만나겠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예쁘다. 좀 성격 좋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볼 테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감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데요. 24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여자가 딱 나와가지고요. 물을 주고 낙타들 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를 인도하사.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도 자기 기준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판단이 없습니다. 말씀에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어떤 분이 인생의 정말 벼랑 끝에서 모든 걸 다 잃고 저를 딱 만났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고백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처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 안 주시고요. 좋은 거 안 주시고 저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모든 걸 진짜 다 잃고 오셨거든요. 제가 할 말이 없을 만큼. 근데 그 말을 제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하는 걸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 왜냐? 당신 내 앞에 있지 않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든 걸 다 잃고서 자살하고 이상한 선택하고 다른 것 중독되고 더 많은 것을 잃기 위해서 나아갈 때 당신은 내 앞에 있지 않냐? 말씀을 듣지 않냐?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엊그저께 만났거든요.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 만난 것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제자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왔었거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같이 대화 나눴었는데. 특별히 이 엘리에셀은요,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미리 제거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이 이제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삼촌 라반에게 또 이렇게 막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거든요. 그 집에 가니까 그 식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막 좋은 재물도 주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아브라함, 주인인 아브라함이 내게 주신 이 말씀과 내가 체험한 것들을 말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겠다는 거지, 내가 지금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내가 먼저 이걸 하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건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안 맞아요, 사실. 우리의 피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만남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런 고백을 들은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도망갔을 때 삼촌이에요. 삼촌이 야곱 데리고서 자기 딸들 듣고 사기치잖아요. 계속 사기치잖아요. 얼마나 이 재물에 빠져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불신자.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 가부를 논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불신자들조차도 우리의 여정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조차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본 건요, 생명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전문성은, 제가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누구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예,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그 영혼을 살릴 힘은 없어요. 그리고 24장 56절, 이 엘리에셀에게 우리 딸이 한 10일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하니까 엘리에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는, 내 안위를 위해서는 10일 정도 쉴 수도 있거든요. 약간 둘러대면서, 핑계대면서. 근데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예. 그 만남의 결과로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움직여진 엘리에셀을 통해서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말씀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이 말씀을요, 말씀만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리브가라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성취하신 걸 봤거든요. 가부를 만날 수 없고 또 60절에 보니까 그의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천만인의 어미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 부신자 라반과 부두엘이 이런 얘기를 하길래 어떤 이런 표현을 배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한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 정확하게 이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천만인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사라에게 주셨던 언약이요. 지금 선포된 거예요. 성문 앞에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 사단과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고 세계복음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엘리에셀이 보게 된 건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예요. 나는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말씀에 붙잡혀서 방해거리를 제거하고 오직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거예요. 눈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 세 가지 뜰입니다.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지금 비전 교육원 비전 어린이집 어쩌면 이 세 가지 뜰 특별히 서밋이라는 파트를 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 시작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칫 아, 이 동네에 있는 어린이들 좀 이렇게 받아들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부신자들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아이들을 보내야지 우리 어린이집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걸 계산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인도받고 기도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사실 그 다민족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 다 이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거든요. 신천지나 이런 곳에 후대들은 어떻게 아는지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어가지고요. 신천지는요. 장애인 사역이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장애인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노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만 상대해요. 근데 이들이 집중하는 곳이 어디냐? 후대들이요. 후대들. 교육기관을 다 파고들어요. 코로나 기간에 충남대 총학생회 전체가 신천지였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세 가지 뜰입니다. 그리고 금토의 시대. 당장 금토일 쉰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행을 계획하겠죠. 당연히 여가를 계획하고 내가 쉬는 날들을 생각하겠죠. 내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후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행복하게 고민하는 전도자들이요 이 시대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꼭 필요한 게 뭐냐? 만남이에요. 만남. 현장의 제자와의 만남. 정말 제자로 설 수 있는 후대들과의 만남. 교회 안에서 복음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불신앙하지 않는 만남 이런 것도 필요하고 나와 성격 맞고 나랑 대화 통하고 지역 같고 배경 같고 이런 학연 지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이 만남의 축복을 방해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지역성을 가지고요 정치 얘기만 나오면은요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에게 막 삿대질하면 싸워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학업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특별히 우리 비전 어린이집과 비전 교육원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사십니까? TV를 보고 아무리 해봐도요 뭐 사랑, 결혼, 가정, 후대, 그리고 뭐 화합, 연합 이런 것들이죠. 세상에서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이게요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건요 사람들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피를 나눠 마셔도 이건요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에 생을 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중한 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은 만남, 그렇게 세워진 가정, 그렇게 진행된 결혼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이 내게 뭘 해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그 행복으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분쟁이 없겠죠? 싸움 다툼이 없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는 다툼이 조금 있습니다. 예. 100% 성령인도 받지는 못해요. 저도. 예.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니까요.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점점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직 말씀 앞에 근거하여 하나님이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선언에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말씀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말씀이 중요하고 세계복음화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따라가나요? 맞습니다. 근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부름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만 이 복음을 갖고 깨닫고 믿고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계시다고. 이걸 아무나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축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런 응답받고 저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없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셔야 돼.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 끝내고 부르셨어요. 다 이루었노라. 우리가 걸어갈 길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딱 한 길을 성령의 인도 받아서 가는 겁니다. 내 계산으로 여러 길 가운데 하나를 잘 선택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그게 고통과 아픔이 있는 길이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겁니다. 누가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면서 아이고 넌 세계복음화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니까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총리로 딱 세워지니까 오 세계복음화 하고 있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마치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마치신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만 따라가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예전에 그 클린턴 대통령 와이프였나요? 그 여사가 친구들이랑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뭐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아저씨를 보면서 그 친구가 야 너가 저 남자를 만났으면 주유소 운영하는 사장 와이프 됐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뭐라 했어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지라고 하는 거예요.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야 효과적으로 세계복음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 회사가 나를 만나서 복을 받은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복을 받은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가정에 내가 속해서 이런 집구석 이런 가정에서 내가 자라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랬다면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이 가정이 나를 만나서 축복된 가정이 됐구나. 여러분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힘든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해가지고 너 복음 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다 죽어가잖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 주역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향기를 흘러냅시다. 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될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